아, 예. 오늘 우리 사사기 18장의 말씀은 거의 설교되지 않은 본문입니다. 제가 주석을 찾아봐도 내용이 좀 풍부하지 않았고요. 자료가 거의 없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설교집 정도의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거의 지나가는 이야기 정도로 사람들이 언급하고 맙니다. 바로 라기스가 아니라 라이스에 살던 사람들, 그리고 단지파가 그들을 정복하려 했었던 이 사건, 그리고 의외로 사전을 찾아봐도 라이스가 어떤 지역인지 명확하지 않고요. 그리고 자세히 설명해 놓지는 않았지만 오늘 18장에서는 이한 절이지만 꽤 라이스에 살던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고요. 묘사가 굉장히 아주 특이합니다. 특별하고요. 오늘 7절과 더불어서 여러분 한 군데 더 읽어보시면 네, 27절, 18장 27절로 가보시면 우리 한 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27절이 아니라 28절. 28절입니다. 다 같이 2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두절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흡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네 그들을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이라고 굉장히 특이한 표현으로 라이스에 살던 사람들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거의 설교되지 않는 본문인데 저는 얼마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너무 좀 궁금했고요. 마침 제가 설교할 차례가 돌아와서 이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7절에 있는 이 라이스에 살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왜 주어졌는지를 좀잘 알기 위해서는 이 사사기 6장에서 16장에서 영웅담이 이제 맞춰집니다. 삼손이 죽으면서 맞춰지고요. 17장부터 21장까지 시작되어지는 다소 좀 생뚱맞은 이야기, 거의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지 않고 말씀으로 선포되지도 않는 이 사사기의 결론과도 같은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제대로 알아야지 이 라이스에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6장까지 이어진 사사기의 기본 패턴이 어땠습니까? 어땠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이방 백성을 보내서 박해하게 하죠. 이스라엘이 부르짖어요. 그래서 영웅 사사를 이렇게 보냅니다.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17장에서 들어오면서부터는 사사 시대가 끝났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는데 이런 패턴은 전부 다 사라지고요. 가장 능력이 뛰어나 보였던 사사인 삼손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크게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가라는 집안의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그게 17장, 18장에 나와 있고요. 19장부터 21장까지는 한 레위 가정과 그 안에 있었던 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미가 집안의 이야기는 정말 황당할 때 그지없습니다.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 이야기인데요. 미가의 어머니의 이름은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1100을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은 1100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세, 이 느낌으로 말하자면 거의 수십억에 해당되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누가 훔쳐간 거죠? 어머니가 저주를 쏟아부어요. 누가 훔쳐갔냐? 여호와가 그에게 저주를 내리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저주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그 돈으로 훔쳐간 사람이 뜨끔했던 것 같아요. 누가 훔쳐갔죠? 그 아들 녀석이 훔쳐갔습니다. 아들 녀석이 은 1100을 훔쳐간 겁니다. 저주에 뜨끔했던지 아들이 자기가 훔쳐갔다고 실토를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이상해요. 보통 어머니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이 녀석아, 그렇게 살아서 되겠니? 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내리길 원하노라. 그리고는 내가 이은 1100을 좀 드리겠노라. 이렇게 말해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은 1100을 드리겠다고 해놓고는 좀 아까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슬쩍 900을 빼고 200만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 200을 가지고 무엇을 하죠? 우상쟁이를 사가지고 은장색을 사서 우상을 만들어버려요. 집안에 신주단지로 모셔놓고요. 지나가던 레위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놓고 자신들의 집안에 개인 제사장으로 삼아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글로 읽지만 너무 황당한 이야기잖아요. 막장 집안이고요. 어머니도 이상하고 아들은 도둑놈이고 어머니는 이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알고 있었던 이 레위 사람이 그 집안의 제사장이 되겠다고, 아마 은 1100이기 때문에 아마 그 집안은 굉장히 부자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 1100이 또 어디에 등장합니까? 어디 등장하죠? 드릴라가 삼손을 팔았던 값이 은 1100이었어요. 삼손 팔고 수십억 받았으면 남편 팔만하죠? 그죠? 팔아볼만 합니다. 수십억이었어요. 이미 은 1100이라는 것에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갈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용된 제사장이었던 레위인은 또한 어때요?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자였겠죠. 와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좀 제사를 드리자라고 말해요. 율법을 다 알고 있었을 그가 그것에 승낙합니다. 무엇 때문이죠? 보나마나 뻔하죠. 무엇이었습니까? 돈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단지파가 쫓아와서 너 그 한 집안에 제사장 되는 것보다 온 지파에 제사장 되는 것이 더 좋지 않냐? 따라오너라 하자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사람이 마음에 기뻐하여 쫓아갔노라. 돈도 사랑했고 명예도 사랑했던 우리가 기대했던 레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더 황당한 이야기가 뭐예요? 그 제사장, 그 레위 지파의 사람은 레위기 사사기 18장 30절에 보면 정통 모세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정통의 그 혈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그 따위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 이런 한 가지의 스토리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레위기 19장부터 21장까지는 이러면 어떤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굉장히 설명하기 복잡합니다. 간단히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레위 사람과 그의 첩이 있었어요. 첩이 바람이 났어요. 바람이 나니까 자기 친정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또 레위 사람이 그를 찾으러 가요. 그러면서 우여곡절 끝에 그 첩이 강간 살해를 당하고 그래서 몸을 12개로 찢어서, 그 강간 살해를 했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몸을 12개로 찢어서 전 지파에게 보냅니다. 거기서 온 지파가 일어나서 베냐민을 다 말살해버리고 말아요. 레위인이 첩을 둔 것도 황당한데 그 첩은 당당하게 바람을 폈고 그리고 강간하러 찾아온 사람에게 그 첩을 내줍니다. 죽고 말아요.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던 정말 말도 안 되는 시대가 바로 이 레위, 이 바로 사사 시대였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우리 18장 7절의 이 본문이 바로 이런 이야기의 한 가운데에서 한 사이드를 담당했던 라이스 지파 사람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의 이 결론과도 같은 부분에서 몇 가지의 특징이 드러나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결론부의 이 17장과 18장의 이야기, 단지파가 라이스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는요, 사실 삼손 이후의 시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사시대 초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 돼요? 시간상의 순서대로 배열하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저자가 의도적으로 사사시대 초기에 있었던 사건을 어떻게 한 겁니까? 의도적으로 거기에 배열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18장의 이야기는, 17장, 18장의 이야기는 이미 1장 근처의 시대 속에 있었던 이야기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저자의 의도가 여기에 숨어 있다는 것이 되고, 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16장까지는 거의 이제 국가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말합니다. 사사가 나라를 구원하고 국가가 핍박을 받고 이런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는 반면에 이 17장부터의 이야기는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요. 레위 지파의 그 한 사람, 미가 한 사람, 그 어머니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좀 지극히 좀 개인적일 수 있는 이야기들을 여기에 실어놓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의도일까 저자가?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 특징은, 마지막 특징은 모두 다 이 레위 지파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의 이 지도자가 되어야 될 이 레위 지파들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이 결론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자의 어떤 의도가 여기에 좀 숨어 있을까요? 어떤 의도가 숨어 있죠? 분명한 것은 이런 샘플은 당시 사사시대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 돼요? 사사들은 칼을 빼고 전쟁에서 이겼고 삼손은 힘이 세서 수백의 블레셋 사람들을 이겨냈지만 지금 일상의 구석구석 일반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다는 겁니까? 어땠어요? 그렇게 가정의 우상을 세워둘 정도로 일상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무너져 있었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 사사기 17장 이하를 부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부록보다는 결론에 가깝습니다. 무슨 말이 돼요? 사사기 17장부터의 이 이야기가 결론이라면 그러면 저자가 의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웅들이 등장했어요. 사사가 칼을 뺐고요. 전쟁에서 승리했고요. 삼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을 죽여가면서 블레셋을 전부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무엇이에요? 실패라는 거예요. 사사기의 결론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매력에 빠져들지 말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 삼손의 우람한 근육에 혹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한가운데 레위 지파, 백성의 인도자가 되어줘야 되고 지도자가 되어줘야 되고 율법의 수호자가 되어줘야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종이 되어야 될 레위 지파가 그 타락의 한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사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사들이 다 실패했다는 겁니다. 영웅들이 다 실패했고요. 그 우리가 위대하다고 추앙에 맞이 않는 그들이 사실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이 칼을 빼고 블레셋에 목을 칠 때 백성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의 집안에 우상 만들어 놓기를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고 있었고 그것을 그 누구도 제어하지 못했고 그 한가운데 레위 지파가 그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슬픈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는 사사기 17장 이후부터 등장합니다. 무슨 말이 돼요? 왕이 없었기에 사사들은 왕이 아니었다는 것이 됩니다. 사사기의 결론이 지금 무엇을 지지합니까? 왕이 필요하다고 손가락을 지금 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왕이 있습니까? 지배받고 계십니까? 전쟁이 이기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 잘 흘러가는 것 같고요. 이력서를 넣었더니 턱 잘 되고 진급도 잘 되고 좀 결혼도 잘 된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크게 기도하지 않았는데 진학도 잘 되고 하는 것처럼 소소한 승리가 있어요. 승리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왕에 의하여 지배받고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그분이 반포하시는 그 명령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일들이 정말 있으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이 라이스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타락의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되어져요. 자, 그러면 오늘 읽었던 7절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좀 우리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이런 좀 상황 속에 있었던 이 조그만 라이스 땅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다섯 사람이 지금 단지파가 라이스 땅을 점령하려고 지금 정탐꾼 다섯 명을 보낸 상황이 된 겁니다. 자, 보시면 이에 다섯 사람이 떠나 라이스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하는 편입니다, 지금. 자, 그렇다면 왜 단지파가 이렇게 땅을 분배받지 못해서 헤매고 그들 스스로 이 전쟁을 벌이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 스크린에 한번 우리 사사기 1장 34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거 무슨 말이 된 겁니까? 지금 아모리 족속의 땅을 분배받아서 전쟁을 벌였는데 전쟁이 졌어요. 얼마나 졌던지 산으로 후퇴했고요. 산에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이 아모리 족속이 그들을 다 둘러치고 만 겁니다. 굉장히 굴욕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들이 이제 좋은 땅이 어디 있나 보고 라이스 땅에 찾아오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7절에 있는 라이스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요? 미가는 어땠어요? 복을 받기만 한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할 것이다 라고 대기하고 있었던 상황이 됩니다. 가정이 막장이었습니다. 모친의 돈을 훔치고 그 훔친 돈을 가지고 끝내는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장을 마음대로 고용해버리고 말았어요. 황당한 시대였었습니다. 여기 고용된 레위인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돈과 명예를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식의 종교 행위든 하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처구니없는 종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였었습니다. 단지파는 어떻습니까? 전쟁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슬며시 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보기에 좋은 대로 부하게 보이는 땅으로 내 마음에 드는 곳으로 가서 전쟁을 벌이되 호전적으로 잔인하게 라이스 사람들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 한가운데 있었던 라이스 사람들에 대한 묘사를 한번 보세요.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보시면 이에 다섯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어떻다고 합니까?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어떻다고요? 부족한 것이 없고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읽던 중에요, 사실 좀 부러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 마지하지 않는 이 현대인의 모습이잖아요. 지금 보세요. 염려 없이 지금 살고 있고요. 집 걱정 없어요, 지금. 2년마다 전세에 이렇게 옮겨 다닐 필요 없고요.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고요. 치안도 잘 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부족한 것 없이 부를 누리며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않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 자원만으로도 충분히 나라 경제를, 그 지역 경제를 꾸릴 수 있을 정도로 풍부한 땅이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 아마 시돈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돈 나중에 지도를 찾아보면요, 이 바닷가의 좀 북쪽, 이스라엘 땅 북쪽 위에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시돈 출신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 7절에 보면 시돈 사람들처럼 살고 있었다,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었다는 것에서 우리가 추정하여 알 수 있고요. 이들은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행복하게 안전하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요. 굉장히 그들이 살았던 땅은 비옥했던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시돈 지역에 인구가 많아지면서 미개간 지역으로 사람들이 옮기면서 라이스 땅을 발견한 것이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아지자 어떻게 한 겁니까? 우리 한번 개척을 나가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이 굉장히 도전정신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창조적으로 땅을 찾아서 거기 정착하였고 거기에 경제의 부흥을 이루었고요. 다른 사람들과 교역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다른 나라와 교육이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30절, 27절부터 30절 사이를 보면요, 27절 다시 한번 눈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그들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27절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면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 여러분, 진짜 우리가 부러워 마지않는 모습 아니에요? 저는요 가끔 우리 가족들하고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여행을 갈 때 그런 상상 해봐요. 제가 그 조물주 위에 있다는 건물주예요. 그래서 매달마다 이렇게 월세가 풍족하게 나옵니다. 제가 소명을 또 안 받았어요.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매달마다 나오는 그 돈을 가지고 아 그저 이렇게 매주마다 여행 다니면 좀 어떨까.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더라고요. 저희 목자 중에 한 분이 매 그 명절 때마다 그 분기별로 손편지를 쓰시는 분이 계세요. 저한테 손편지를 쓰는 분이 쓰지 않고요. 그 목자님도 어떻게 생기셨냐면 거의 권투 선수세요. 목이 이렇게 두껍고요. 저희 목자님들이 그분에게 별명을 지어드렸습니다. 왜 미국의 그 유명한 복싱 선수 있지 않습니까? 목 두꺼운 흑인이시고 여기서 차마 말할 수 없어요. 그분이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그 별명을. 그렇게 생기신 분이 손편지를 쓰세요. 누구에게 쓰냐면 바로 자신의 그 전세 사는 그 주인에게 정성스럽게 씁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나이도 더 어리대요.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부러워 마지않는 삶이에요. 한가한데 걱정 없이 삽니다. 굉장히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염려 없다, 평온하다, 평화롭다,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살고 있다 라는 표현을 동원하면서 이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낼 수 있습니다. 경제의 진보가 있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와 교역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들의 내적인 자원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현대인들의 이상향이고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매우 독립적이고요. 진취적이고요. 창조적이고 그리고 좀 잘난 사람들입니다. 그 예쁜 누나의 정혜인 같은 그들만 좀 재밌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 남자는 좀 멋있더라고요. 손예진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일을 또 잘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개인의 성취를 이루었고요. 내 인생을 내가 설계해가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반 대중들에게 성공한 사람들로 추앙받는 사람들입니다. 꿈을 이룬 사람 정도로 우리가 묘사할 수 있고요. 소위 요즘 그 유행하는 그 단어 있지 않습니까? 표현 워라벨이라는 표현 제가 며칠 전에 알게 됐는데 워킹 라이프 뭐 밸런스 이런 뜻이래요. 우리의 삶과 삶이 우리의 일과 삶이 좀 균형감 있게 나한테 좀 투자도 하고 풍족하게 살고 하는 이런 부러워 마지않는 거의 90%의 사람들은 이루지 못한 바로 그런 모습들을 라이스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이상향입니다.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의 목표를 이루었던 사람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던 것일까요? 이 사람들에게서. 오늘 성경에도 그 힌트가 좀 있는데요. 좀 더 제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사실상 이 라이스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들이 고향 땅을 등지고 그 땅을 찾았던 이유에서도 알 수 있어요. 그 땅은 부했고요. 사람들이 살기에 충분했고요. 다른 사람들과 교역하지 않고 내 성취를 이루기에 충분했던 땅이었었습니다. 그들의 최고의 목적은 개인의 욕구가 이루어지고 개인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에 두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이기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기심이요. 굳이 공격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기심도 있더라고요. 바로 라이스에 살던 사람들. 어떤 이기심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운명과 생명에 관심을 두지 않는 이기심. 다른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고요. 그들의 생명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흔히 우리 영향력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 영향력 미치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향력과요.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진실로 그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는 그 사명과는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영향력이 발휘되는 것 짜릿하죠. 내가 괜찮은 사람임을 인정받는 것 정말 남자로서 짜릿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생명을 책임지는 일과 거리가 먼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문제에 관한 한 숨길 수 없었고요. 라이스 사람들의 문제는 바로 그것이었었습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었고요. 좋은 사람들로 분류되고 있었지만 그러나 생명의 문제에 관한 한 그들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과히 다르지 않습니다. 내 개인의 만족과 성취가 진리가 돼요.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고요. 그것이 최고의 만족이에요. 근데 여기 문제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생명에 대한 고민이 없고요. 성찰이 없고요. 더더욱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에 대한 우리의 사명은 발견되지 못합니다. 우리 더더욱 개인에게 집중되는 시대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애쓰셨죠? 고민도 하셨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그 생명의 역사, 여러분 정말 있었는지 되돌아보시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개인의 성취보다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이 우리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 교회 어떨까요? 정말 생명에 관심 있습니까?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썸데이, 여러분 마음에 품으신 그 영혼, 여러분 꼭 한 주 동안 기도하시고 이 교회로 초청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 교회로 부름받았어요. 영광스러운 소명 속에는요, 언제나 생명에 대한 책임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생명에 대한 책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과도 같이 이 라이스 사람들 결국 어땠습니까? 그들의 편애폈던 삶 어땠죠? 굉장히 근시안적이었었습니다. 멸망이 닥쳐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표현들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 라이스에 거주한 시돈 사람들은요, 평온하고 안전한 삶을 살았고요. 그렇죠. 7절에 한번 눈을 다시 한번 더 보시겠어요? 염려 없이 거주했고요.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에서 흠잡을 데 없이 평온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의 진보와 그들의 부가 그들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요. 그들의 내적인 자원이 그것을 보장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단지파가 칼을 꺼내들고 찾아오는 일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평안이 어떤 종류의 평안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고요. 이것이 언젠가 우리에게 끝이 있고 종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날 다섯 명의 스파이가 찾아왔는데 조용히 왔다 보고 가도 아무도 그들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왜요? 왜 못 보았을까요? 왜요? 너무 좋았어요. 뭐가요? 지금 삶이.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노아 시대 때 멸망당한 이유를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큰 죄를 범했던가요? 어떻게 말씀하셨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다가 멸망당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그게 뭐 나쁜 겁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이 평안이, 안녕이 그들이 반드시 보아야 될 종말의 그림을 보지 못하게 했어요. 지금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만족스러웠고요. 지금 우리의 삶에서 부족한 것이 없다. 난 너무 만족한다. 라는 것이 그들에게 닥쳐와야 될, 닥쳐오고 있는, 현재 와 있는 그것을 보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고난이 우리 옆구리에 쑥 들어오는 그것이요,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죠. 결국 무엇을 보게 합니까? 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언젠가 종말을 맞이하겠구나라고 하는 이 직선적인 역사관, 지금 우리의 이 누림과 평안과 이 안전이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 종말의식을 일깨우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종말의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종말의식이요, 단순히 미래에 우리가 가게 될 저 천국에 대한 우리의 갈망,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생각은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의 삶을 바꿔요. 지금 우리의 삶. 제가요, 그 영국에 한 4년 정도 살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살면요, 한인들은 정확히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눈에 확 들어와요. 어떻게 확 들어오냐면, 한 종류는 여기에 계속 눌러 살 사람들, 이 한 종류고요. 한 종류는 저처럼 언젠가는 한국으로 반드시 돌아간다. 두 종류의 사람들은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요 옆에 부르, 계속 여기에 살겠다 하는 분들은요, 좋은 학군, 거기도 학군이 있습니다. 좋은 학군 찾아가고요. 가구도 좋은 것 두고, 뭐, 집을, 이 모기지를 잡아서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걸 합니다. 그런데, 이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달라요. 굳이 좋은 종류의 가구를 살 필요가 없어요. 왜요? 가져갈 수 없어요. 언젠가 여기의 삶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의식은요, 현재 우리의 삶을 바꾸고요, 가치관을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모든 것이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갑작스레 고난이 찾아올 때, 아픔과 고난이 올 때, 여러분의 신앙은 그것을 해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누구나 반드시 겪게 될 죽음의 문제, 우리의 소중한 사람이 갑자기 종말을 맞이하게 될 때, 여러분은 그 죽음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제가 괜히 지금 재수 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걸까요? 기도하러 왔는데. 아니죠. 이것은요, 지금 우리에게서 벌어지고 있는 일상입니다.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라이스 사람들이 그 안녕과 평안과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는 그 안녕 속에 반드시 보아야 될 것들을 보지 못했던 그들의 어리석었던 우둔함이었었습니다. 그들은요, 그들의 내적인 자원이 그들의 평생을 지킬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똑똑한 머리가, 그들의 금수저가, 내 능력이 보장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어느 날 갑자기 정탐꾼이 있었던 것도 모른 채 그저 600명의 단지파의 군인들에게 그들은 싸그리 죽임을 당했고 그들의 성읍은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은요, 내적인 자원으로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것들을 다 단절해버립니다. 자신의 것을 숭상하고요,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요, 충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보적인 능력으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 정치적인 능력으로 충분히 좋은 유토피아를 만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늘 라이스 사람 그대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는 그대로 언젠가 이 땅에서의 삶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지금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르시죠? 세상 사람들은 주님과 단절했지만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와의 벽을 뛰어넘어서, 단절을 넘어서 그분은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이 땅에 신으로 오실 수 없었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몸으로 오셨고요, 동일한 인간으로 오셨고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절망의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평온하게 살지만 염려 없이 살지만 주님을 거부했던 자들을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지금 또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드는 것 아니죠.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요. 먼저 신방에 오시고 먼저 이 어두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가 되지 않는다. 주님이 왜 나를 멀리 하실까?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은요 끊임없이 손 내밀고 계시고요. 먼저 찾아오셨고요. 단절될 땅에 거부하는 땅에 자신이 먼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그분께 내미신 그분의 손을 붙잡는 귀한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주님을 거부하지만 오늘 이 밤에 주님을 붙들러 오신 여러분의 인생 속에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드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 곡 한 번 더 하시고 우리 좀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함께 하시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고단함을 아시고 우리 아픔도 아시고 우리 염려도 아시고 우리의 기쁨에도 격려하시는 우리의 잘됨에도 축하해 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 그렇게 맡겨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리시는 오늘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말씀을 붙들고 좀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둔했던 라이스 사람들은 그들은 똑똑했으나 우둔했어요. 보아야 될 것 보지 못했고요. 눈이 가려워져 있었고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부였고 만족이었고 평안이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들이 우리 마음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삶에 강력히 좀 임할 수 있도록 주와 동행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나아가서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